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하신 이야기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시작해요. 첫 번째 특징은 선택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 언제 선택했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때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때에, 그런데 누가가 말하는 이때가 언제냐? 11절과 관계에 있어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손마른 사람을 보는 데서 고친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마음먹었던 그 시간에, 그 즈음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죽음,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제자의 선출이 예수님에게는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열두 제자를 세운 겁니다. 따라서 열두 제자를 선택한 것은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예수의 공동체를 누가 이끌어갈 건가? 그것은 열두 제자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로 열두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숫자도 열둘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옛 지파의 열둘과 비교하면서 이제 새로 일어날 예수님의 공동체도 열두 지파를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하신 시기는 비장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까지 기도와 좀 달라요. 다른 게 뭐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선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간 누가복음의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의 영성을 말할 때 예수님의 이 산과 비교하지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데는 산이 아니에요. 어디냐? 해변에서 기도하셨어요. 혹은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 세례받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거기 하나님이란 단어 없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셔요. 거기도 하나님이란 단어 없어요. 근데 누가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1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왜 누가가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했다는 말을 안 썼는데 왜 본문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했을까? 그것도 열두 제자를 뽑을 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헬라 원어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헬라 말이 소유격으로 될 수도 있고요. 목적격으로 될 수 있어요. 목적격으로 됐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헬라 원문에는 목적격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또 소유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소유격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로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라는 말이 뭐냐? 이런 거예요. 내 뜻을, 내 소원을 내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걸 뭐라 그러냐? 우린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꼭 해주셔야 돼요. 하고 자기 마음의 소원을 기도라는 툴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우리가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깊은 기도는 거꾸로예요. 깊은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아버지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받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가룟유다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지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당연한 질문은, 아니 자기를 팔아먹을 제자를 왜 뽑아요? 뽑지 않으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을 줄 알면서도 그를 뽑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걸 알고 그 섭리를 자기의 기도 속에, 자기의 기도에 자기에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누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정말 깊은 기도는요, 내 말을 내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영혼 속에 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걸어가지 않는 거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자기 팔아먹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제자의 도를 얘기할 때, 제자도를 얘기할 때 9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따라서 열두 제자를 뽑은 건 단순하게 교회 일꾼 뽑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 십자가가 중심이 돼서 새로운 공동체 그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부터 하셔요. 기도가 살아야 영원히 살아요. 근데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담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내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도에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출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마치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날이 밝았어요. 새로운 날이 온 거예요. 어떤 날이 왔는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시고 열두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증거될 수 있는 새로운 제자 공동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열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신약성경 전체에서요, 열두 제자의 명단이 네 군데서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네 군데에 열두 제자 명단이 나와요. 근데 공통점은 항상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첫 번째 나와요. 맨 마지막으로 누가 나오겠어요? 가룟 유다가 나오죠. 그러면서 앞에 나온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천두 그룹으로 항상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열둘 중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도마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나? 셀로신인 시몬은 어떻게 예수 만났나? 우리 몰라요. 그들이 어떻게 제자가 됐는가? 우린 몰라요. 반면에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 만났는지 우리 알아요.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등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성을 배우게 돼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다양해요. 어부가 있는가 하면 레위 마태처럼 세무공무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도가 됐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회의론자 도마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다로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나를 걷게 해달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어요. 셀롯이라는 시몬도 있어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 예수 만났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 만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동생이 먼저 안드레가 예수 만나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만나게 돼요. 빌립은 누구를 전도하느냐? 나다나엘을 전도해요. 근데 나다나엘이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빌립하고 붙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14절 한번 확인해 봅시다. 14절이에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누가 붙어 있어요? 빌립과 누가 붙어 있어요? 바돌로매. 이 바돌로매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곧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냐 하고 나사렛을 천대시 했어요. 그랬던 나다나엘 바돌로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바델로라는 이름으로, 바돌로매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열두 제자가 된 거예요. 이걸 보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셔요. 예.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기 전에는 안 믿을 것 같아요. 맨날 와서 졸다가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졸는데도 꼭 교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게 증거가 뭐냐? 그래도 나오잖아요. 예. 아, 놀라운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바쁘면 안 나와요. 근데 믿음 없는 그 사람이 계속 와서 졸다가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셔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구원의 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간이 표준화시키는 것은 최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같은 구름인데 얼마나 다양한지. 하늘 바라보세요. 같은 하늘인데 얼마나 시간 따라 다른지. 산에 가서 꽃 보세요. 나무 종류 보세요. 나뭇잎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지. 생명은 다양성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구원받아서 사도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저항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사람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부드러움을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구원을 이루셔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이게 이 제자들의 명단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에요. 누가는 17절에 예수님이 사도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있다는 얘기를 강조해요.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룹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서셨어요?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나오죠. 지역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누가는요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온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유대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을 곁들였어요. 이 장면하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온 무리가 나와요. 그 무리는 어디서 오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온 세례 요한의 청중과 지금 제자를 열두 제자를 뽑고 평지에 서셨을 때 온 무리는 두로와 시돈이 겹쳐 있어요. 더해 있단 말이야. 그건 뭐냐?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따라서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열두 제자를 통해서 증거될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했는데 그 모습이 이방인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유대인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은 새로운 공동체가 이 평지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열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열두 제자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뿐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복음이 전하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 새로운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열두 제자를 뽑은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앞으로 사도행전에는 엄청난 이방인들이 들어올 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광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광야에 서서 예수에게 능력을 입은, 은혜를 입은 또 다른 이방인인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이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귀신과의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금 여기 열두 제자를 뽑은 이 장면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에서 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이 공동체는 한 가지 힘쓰는 게 있어요. 그것이 18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18절에 이 공동체가 힘쓰는 게 뭔가? 온 무리가 누구를? 예수를 만지려고 어떻게 해요?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만 고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지려는 이 무리와 11절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19절과 11절을 비교해 보세요. 11절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앞두고 두 가지 세력이 부딪히는 건데 한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야. 그건 뭐냐? 어떻게든지 예수를 못 만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우리 안에서 죽이려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공동체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지려는 공동체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 두 개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도가 얼마나 헛된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역사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없애려는 수많은 시도를 우리에게 하지만 다 실패해요. 오히려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더 생생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인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소망이 뭐냐? 예수님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공동체, 유대 공동체, 예수에게 온 모든 공동체는 예수님을 꼭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있고 예수님에게서 소망이 있고 예수님에게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 한 해 살면서 누구 붙들고 살 건가? 올 한 해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힘써야 할 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붙잡아야 살아요. 올 한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서 능력이 있어요.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에게서 능력이 있어 그분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죽이려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겨내고 끝까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